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찬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며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송환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러시아 정부에게 극동지역 등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재 경제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할 경우 내년 말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라센코 주지사는 이 문제를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 제기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말까지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안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북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제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대상을 러시아인 등 개인 155명과 기관 44곳으로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EU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한 이후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샹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12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류호 중국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력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가 13일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7.75%에서 24%로 6.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금리 인상 조치는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겁니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심각한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약 7만 년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남아공의 고고학 연구팀이 선사시대 동굴에서 붉은 선이 그어진 암석의 파편을 발견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고 황색토 크레용을 이용해 그린 그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림은 붉은 선 6개가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다른 3개의 선과 만나는데요. 그 모습이 요즘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물 정자처럼 생긴 해시태그와 비슷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양이 진짜 그림이 맞다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림 기록을 3만 년가량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선이 돌 파편 끝부분까지 그려진 걸 볼 때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발견된 이 그림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인류 최초의 그림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9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27도, 함흥은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림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미래에 어떤 역사로 기억될까요? 과거의 일들은 잊어요. 우리는 더 나은 역사를 써갈 수 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히스토리 들어보시죠. 원 디렉션에 부릅니다. You gotta help me. Losing my mind. Getting the feeling you wanna leave this all behind. Thought we were going strong. I thought we were holding on. Aren't we? No, they don't teach ya this in school. Now my heart's breaking and I don't know what to do. Thought we were going strong. Thought we were holding on. Aren't we? You and me. Got a whole lot of history.
strong. Thought we were holding on, aren't w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고위급 통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환영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내용 살펴봤고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로힝야 사태가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 대화를 제의했다고요?
네,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 정부 고위층이 대화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10일 팍스 비즈니스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명의로 중국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 누구한테 초청장을 보낸 건가요?
네, 커들로 위원장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상인 걸로 이날 앞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을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미국 대표단이 만나서 핵심 통상 현안을 풀기 위해 대화할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초청장을 받은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통상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무역 충돌 격화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대화를 위해서 현재 양측이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 움직임이 시작됐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예고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초 이달 초에는 단행할 걸로 전망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조치를 실행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그 밖에도 2,670억 달러어치가 더 준비되어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미국이 이 조치들을 모두 실행하면 중국과 거래하는 방정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죠?
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개정 협상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와는 지난달 말에 협상을 잠정 타결했고요. 이 자동차 제조의 역내 부품 비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게 핵심인데요. 캐나다를 상대로 막바지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캐나다와 대화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13일 양측의 회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한 걸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프릴랜드 장관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상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예, 자 기술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멕시코와 타결한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키우는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캐나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문화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줄지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음악 등의 캐나다에서 이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밖에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미국 상품의 접근을 확대하는 것 역시 이견이 큰 부분입니다.
네,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나쁜 합의에 서명하느니 차라리 나프타가 없는 편이 낫다고 집권 자유당 의원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라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손해를 가할 거라고 트리도 총리는 주장했습니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의 미국 기업들이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13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43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응답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우선 조사에 응한 기업의 거의 50%가 이 생산 비용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건데요. 생산 비용이 올라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미국 기업이 절반에 달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할 거라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네, 중국 내 수요도 줄고 있다고요?
네, 40% 이상이 고객들의 수요가 줄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전부 다 까다로운 검사를 받거나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강화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양국의 무역 갈등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까지 500억 달러어치 상품에 25%의 관세를 주고받았는데요. 응답 기업의 64%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관세 부과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의 보복 관세로 자사가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6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추가 관세도 예고한 상황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2,670억 달러치의 또 다른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재계 지도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나선 거군요.
네. 에릭 정 주 상하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성명을 내놓고 관세 조치가 이미 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추가 관세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 제리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규약을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반격과 재반격에서 비롯된 악순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모임도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매업부터 농업, 장난감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60여 개가 넘는 산업 분야가 12일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미국인들 이런 새로운 단체를 결성했는데요. 이들은 무역 전쟁이 결국 미국 일자리를 없애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의 실권자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로힝야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군요.
네,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과의 대화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요. 로힝야 난민 사태에 관련 질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답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better. But we believe that for the sake of long-term stability and security.
네, 상황이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테러 분자들을 정당하게 진압했을 뿐이라고 그동안 강경하게 주장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라고 주요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까?
네, 미얀마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안 했고요. 원론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우리는 70%만 힘이 있다. 그럴지라도 100%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게 선출된 정부라고 수치 자문역은 말했는데요. 나머지 30%는 군부가 하는 일이라서 미얀마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동안 강경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물러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지난달에 보고서를 내서 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 6명을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로힝야 사태를 취재하다가 징역형을 받은 로이터 통신 기자들을 석방하라고 지난주 미얀마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기자들을 석방하라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요구에는 아웅산 수치 자문역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임으로 풀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다른 기결수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석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수치 자문역 답변 들어보시죠.
It's not a matter of they were not jailed because they were journalists. They were jailed because the court has well sentence has been passed on them.
네, 그들은 단순히 취재 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게 아니다. 기밀 정보를 불법 입수해서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요. 징역 7년의 무건형벌을 받은 것도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치 자문역이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 불참한다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18일부터 2주간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 뉴욕에 모여서 총회를 여는데요. 수치 자문역은 불참한다고 13일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미얀마 야권 지도자였던 수치 자문역은 집권 직후였던 지난 2016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에 로힝야 사태가 본격화된 직후 열린 유엔 총회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년째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로힝야 사태의 책임 추궁을 받을 걸 우려해서 그러는 걸까요?
불참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행사에서 수치 자문역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호주에서 있었던 호주 아세안 정상회의 현장에는 수치 자문역을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는 시위대가 난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유엔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로힝야 사태에 대한 미얀마 군부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수치 자문역이 총회에 참석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로힝야 사태는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유엔이 곧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개발기획 관계자들로 구성된 4개 팀이 이 서부 라카인주 일대의 로힝야족 주거지 10여 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얀마 정부가 최근 20여 개 마을에 출입을 허가했고 유엔이 이 가운데 12여 개를 선택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 2주 동안 머물면서 주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방화, 성폭행 등 잔악 행위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동남부 해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세력이 살짝 약해졌지만 여전히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이 약 6만 1천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눈길을 끄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습니다.
네, 이 제재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나 나라, 조직 등 중간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주체는 모두 제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를 위해서 정보기관들의 이 선거가 끝난 뒤 45일 안에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연방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가 45일 동안 이걸 검토하고 제재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투표기가 요즘에는 전산망으로 연결돼서 관리되는데 이런 투표기나 선거관리기구 또 후보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이 전산망을 망가뜨리거나 정보를 훔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네. 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그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당시 몇몇 지역 선거기구 전산망에 해킹 흔적이 드러났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외부 세력이 몇몇 미국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 했다. 뭐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 밖에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나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뜨려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도 뭐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 행정명령에서는 이 제재하기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나요?
네. 뭐 금융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고요. 제재를 받는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또 국무부와 연방 재무부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를 단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 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선거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기록을 세웠다고도 자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재 대상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이란같이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진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모두 제재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댄 코츠 국가정보국 DINI 국장은 12일 이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걸까요?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일 기자들에게 이 행정명령이 미국 선거와 정치 과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진전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큰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행을 보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역시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큰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는 말을 바꿨죠.
네, 뭐 말을 잘못했다면서 비판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개입했다고 분명한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 나온 행정명령은 기존에 있었던 비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연방의회도 이 행정명령과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방법으로 아예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의회 쪽의 움직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역시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네, 자, 새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공화당 소속 리차드 버 연방상원정보위원장은 새 행정명령이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죠. 이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왜 충분하지 않다는 걸까요?
네, 워너 의원은 성명에서 정말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모호하지 않고 강력한 그리고 또 분명한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새 행정명령이 위협을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세부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점점 미국 본토로 접근하고 있군요.
네, 허리케인 중심부가 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시에서 230km 떨어진 곳에서 곳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은 12일 살짝 이 남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요. 13일 늦게 아니면 14일 새벽 일찍 미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플로렌스가 4등급의 초대형 허리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뭐 다행이라고 하겠는데요. 현재는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세력이 약해졌으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여전히 이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이고요.
예.
현재도 풍속이 이 시속 시간당 약 170km에 달하고 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지역에 따라서 50cm, 70cm 그리고 최대 뭐 100cm까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꺼번에 내릴 비로는 참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이 넘치고 홍수가 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이 바로 해안에 밀려들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뭐 최고 4m 높이의 바닷물이 밀려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캐롤라이나 지역에 이렇게 강한 허리케인이 이전에도 상륙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뭐 1954년 10월에 이 지역을 덮친 허리케인 헤이즐이 있는데요. 이 4등급으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당시 19명이 사망하고 15,000채의 가옥이 부서졌는데요. 이 플로렌스는 이 허리케인 헤이즐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이 허리케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트위터로 계속 허리케인 대비 태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Get out of its way. Don't play games with it. It's a big one. Maybe as big as they've seen.
네, 엄청난 허리케인이 오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대피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이 태풍에 대비한 준비가 허리케인에 대비한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이 지나갈 지역의 정부는 이미 주정부들이죠.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현재 수많은 사람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가구당 중간소득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국 집계에 근거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해 가구 중간소득이 6만 1,3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보다 1.8%가 늘었는데요. 미국 가구당 중간 소득은 2017년까지 3년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중간 소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 급여 외에 뭐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 사회보장연금, 정부 보조금, 투자 수익이나 이자 수익 등이 들어갑니다.
네. 자, 중간 소득이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역시나 이 순풍을 타고 있는 경제 상황 덕이겠죠.
네, 미국 경제가 10년 전에 닥친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몇 년 새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중간 소득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특히 고용 시장이 좋아서 이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중간 소득이 상승한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고용 시장이 좋다고 했는데 현재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8월 실업률이 3.9%가 나왔는데요.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미국 고용 시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지역별로는 중간 소득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뭐 미국 을 모두 네 구역으로 구분해서 보면 서부가 약 6만 7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동북부가 6만 6천 달러, 중서부는 6만 1천 달러, 그리고 남부가 5만 5천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 남부가 중간 소득에서는 가장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역별로는 이렇고요. 인종별로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시아계가 8만 1천 달러로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음에 백인이 6만 8천 달러, 중남미계인 히스패닉이 5만 달러, 그리고 흑인이 약 4만 달러 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남녀 성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남성의 중간 소득은 약 4만 4천 달러고요. 여성은 약 3만 1천 달러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공개된 인구 조사국 집계에서 또 눈길 끈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빈곤율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2016년 12.7%에서 지난해 12.3%로 0.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에서는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약 4천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빈곤율은 역시 지난 3년 연속해서 줄었는데 지난 2014년에 빈곤율은 14.8%, 거의 뭐 15% 가까이 됐었습니다.
네, 자 빈곤율이 줄었다지만 4천만 명이라면 이 절대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할 일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수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해 미국 안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2,9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8.8%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베럴리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당신을 위한 사랑 노래는 쓰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Love Song 들어보시죠. Head on the water and you tell me to breathe easy for a while. The breathing gets harder, even I know that. Made room for me, but it's too soon to see if I'm happy in your hands. I'm unusually hard to hold on to. Blank stares.
not gonna write you a love song, 'cause you tell me it's make or break in this. Is that why you wanted a love song? 'Cause you asked for it, 'cause you need one. You see, I'm not gonna write you a love song, 'cause you tell me it's make or break in this. If you're on your way, I'm not gonna write you to stay. If your heart is nowhere in it, I don't want it for a minut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 밖에도 수많은 은하가 있다는 사실 등 우주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낸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pioneering astronomer Edwin Hubble.
A glimpse of the cosmos is the Hubble telescope.
미국 방송들이 미 항공우주국이 설치한 허블 망원경의 놀라운 성과를 보도하고 있네요.
네, 이 허블 망원경은 우주에 머물면서 여러 은하와 별들의 경이로운 모습을 지구로 보내줘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기기 가운데 하나라는 찬사를 듣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그 유명한 망원경이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것이죠.
네.
에드윈 허블은 어떤 업적을 쌓았길래 그렇게 뛰어난 천문학자로 불리는 걸까요?
허블은 우리가 존재하는 갤럭시, 즉 은하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학설은 곧 빅뱅, 그러니까 대폭발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규명해서 천체에 대한 현대적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천문학자죠.
자, 그런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려면 그 분야에 흥미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야 했을 텐데, 자, 허블은 어떻게 해서 이 천문학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에드윈 허블은 1889년에 미국 미조리주에서 아버지 존 허블, 어머니 버지니아 허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허블 가족은 나중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휘튼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인 마틴 허블이 천문학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히 할아버지한테서 천문학을 배우게 됐죠.
네.
허블은 고등학생 때 별과 행성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아서 화성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지방신문에 실릴 정도로 내용이 아주 충실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허블은 키가 크고 체구도 건장해서 운동도 잘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학생이었죠.
만능이었네요.
네. 허블은 불과 16살에 명문인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농구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허블은 1917년에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예,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군에도 들어가서 유럽 전선에 참전했군요.
그렇습니다. 또 제대 후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윌슨 천문대에서 일을 하면서 천문학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다는 그 유명한 발견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갤럭시, 우리가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하죠.
네.
그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블은 과연 그럴까? 다른 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블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윌슨 천문대에 온 지 4년이 지난 1923년 10월 4일 저녁이었는데요. 허블은 100인치짜리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라고 불리우는 은하의 성운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다음날 사진을 현상해 보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흠집 같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허블은 이 사진을 잘못 찍은 것인가 해서 다음에 다시 또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찍은 사진에서는 두 점이 더 발견이 됐는데요. 허블은 연구 끝에 두 점이 신성, 즉 노바라고 불리는 별이었고요. 세 번째 점이 또 다른 유형의 별, 세페이드형 변광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노바, 즉 신성이라는 별은 빛이 갑자기 밝아지는 유형의 별인데 이 세페이드형 변광성이란 뭔가요?
이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항성들을 말합니다.
네.
그중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빛이 변하는 주기와 광도 사이의 관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광성은 지구에서 별의 집단이나 은하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표준 광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허블도 자신이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블은 그 변광성이 지구에서 9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요, 태양계가 있는 우리의 은하수 가장 끝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광성이 우리 은하 밖에 먼 곳에 있는 다른 은하 속의 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은하의 반지름 길이가 10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먼 거리에 안드로메다라는 별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허블이 측정한 이 90여만 광년이라는 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오늘날은 뭐 220에서 250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가장 이웃에 있는 은하라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거죠.
예.
또 우주에는 그런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학자에 따라서 천억 개에서 2조 개까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은하가 우주의 유일한 은하다, 아니다,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 이런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학자가 바로 허블 박사군요.
네.
자, 허블은 또 팽창 우주론을 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작은 질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이 빅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우주는 팽창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네, 그 학설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1929년에 허블은 망원경으로 은하들 사이의 거리를 분석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계로부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멀리 멀리 빠르게 확대가 돼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거꾸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곧 빅뱅으로 터진 것이고 거기서부터 계속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됐다는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폭발이 일어난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것이 존재했는가 하는 의문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허블은 은하들을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했다죠.
네, 이 허블은 은하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타원형 은하, 나선형 은하, 렌즈형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입니다. 이 나선형 은하가 가장 많은데요, 약 77%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타원형 은하는 약 20%, 렌즈형과 불규칙 은하가 그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자, 이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은하의 사진 몇 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보니까 타원형도 있고,
예,
나선형도 있고, 렌즈형도 있네요. 아, 청취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그렇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은하들이 가운데는 밝은 빛이고요, 그 주변 모양이 어떤 것은 약간 갸름하게 퍼져 있고,
네,
어떤 것은 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 허블은 그 많은 발견과 연구, 학설을 거의 다 혼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또 위대한 천문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허블은 1953년 9월 28일 뇌경색으로 64세로 타계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를 추모하면서 지구 궤도상의 우주 망원경을 그의 이름으로 지은 거죠.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표지에 싣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로서는 최초로 허블의 얼굴을 표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4명의 미국 과학자 기념 우표가 발행됐는데요. 허블은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죠.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우주는 팽창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은하 밖에도 수많은 은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16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중국의 비둘기 날리기 대회에서 부정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았는데요. 시속 100마일 정도로 날아가는 비둘기보다 훨씬 빠른 시속 200마일 고속철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Two men who tried to rig a pigeon race in China by taking their birds on a train have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fraud. 중국 비둘기 경주에서 새들을 기차에 싣는 부정 행위를 한 두 남성은 사기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rig는 보통 조작하다로 번역하는데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뜻입니다. Two men tried to rig a pigeon race in China by taking their birds on a train. 두 남성은 비둘기 경주에서 새들을 기차에 싣는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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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하다. Convicted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Have been convicted of criminal fraud. 사기 유죄로 판결받았다는 말입니다. Conv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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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을 받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wo men who tried to rig a pigeon race in China by taking their birds on a train have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fraud. 중국 비둘기 경주에서 새들을 기차에 싣는 부정 행위를 한 두 남성은 사기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날리기 대회에 대한 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Green Day의 노래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끝날 때 나를 깨워달라고 노래하는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Yeah.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95년 7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날 무렵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군대는 스레브레니차를 장악했습니다. 이곳은 수만 명의 보스니아계 이슬람 교도들이 안식처를 찾아 정착한 곳으로 유엔은 이곳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르비아 군대는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들을 한데 모으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추방한 뒤 15세 이상 남성들을 조직적으로 대량 학살했습니다. 1948년 유엔 인종학살 규약은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조직의 전체나 부분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한 행위를 인종학살로 규정했습니다. 2004년 세르비아 학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이런 일들이 스레브레니차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자치지역인 레프블리카 스릅스카 정부는 이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14일 극우 국가주의자인 밀로라드 도딕 대통령이 이끄는 레프블리카 스릅스카 의회는 2004년 보고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가 편견으로 찬 거짓이며 약 8,400명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더 도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레프블리카 스릅스카 정부가 스레브레니차 인종학살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화해 그리고 과거의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는 데 중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4일 레프블리카 스릅스카 의회의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보고서를 부정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지난 전쟁의 사실을 바꾸고 역사를 부인하며 비극을 정치화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시하려는 움직임을 되돌리고 그들의 범죄 행위가 공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은 이곳 시민들의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인종 범죄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당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회복과 평화, 안정을 굳건하게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